자,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안 목사님도 힘드시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얘도 박수를 쳐요. 자, 그 루터가 만약에 살아와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래 너 잘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이 강의를 한번 이제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실존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요, 마치 지금 살아서 막 내 옆에서 소리치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리고 특히 이제 루터의 전생애를 요약하자면 단연컨대 루터의 십자가 신학.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그만큼 유명한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오로지 십자가, 우리가 성육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는 모든 신학적 시도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인데 또 이 복음적인 말을 가지고 또 좀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자기 성경과는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신앙 이것은 굉장히 예화로 좀 많이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 가운데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듣기 좀 힘들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소개할 때 그래도 루터에 관해서 내가 좀 뭐를 읽지?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이 루터의 전집인데요. 사실 최근에 더 증보가 됐지만 가장 이제 전통적인 권위 있는 전집은 마이어마이어 아우스가베 127권 정도입니다. 이것은 프로이센 제국 때 이 편집을 시작했어요. 1883년에 시작해서 비교적 최근이에요. 2009년에 마무리됐습니다. 2009년에 마무리되고 이제 굉장히 그 오늘날은 이제 읽기 쉬운 그 활자로 이렇게 잘 편집이 됐는데요. 그 전에 1909년인가 12년인가 그 어간에 거의 이 127권이면 거의 한 110권 정도 분량으로 1차로 한번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판권이 100년 이전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권위 있게 인용되는 야호스가베는 그 2009년 판본이 아니고 20세기 초에 나왔던 편집이 완성됐던 그 판본이에요. 그 판본 물론 이제 판권이 다 풀렸으니까 라틴어나 독일어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 다 원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출력하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루터 강좌를 개설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 방에 찾아오셨어요. 루터 강의하는데 루터 전집 하나 있으셔야죠. 그러면서 루터 전집이 500만 원인데 저한테 특별히 할인해서 350만 원에 해주신다고.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리지널 본이 아니고 그냥 카피본.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누구도 사셨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죄송한데 저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크고 많으니까 이제 딱 서고에 진열하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랩탑 들고 가가지고 이게 판권이 다 풀려서 PDF 파일로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거 PDF 파일로도 있고 또 HDM 파일로 있어서 워드 서치도 가능하고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오늘날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인터넷만 되면 웬만한 구글북에요. 그 스탠퍼드하고 하버드하고 주요 아이비리그의 도서관 전체가 스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100년 이전의 책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웬만한 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보는 웬만한 책들은 다 100년 이전 책이어서 거의 뭐 다 공짜로 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한 100권 넘는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루터스 워크 해가지고 55권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연구자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좀 창피한 게 루터의 55권 정도 전집은 다 번역이 됐거나 소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제 루터 선집해서 11권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나마 루터 교 있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나아요. 켈빈 선집 뭐 7권인가 8권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제 예상 외로 이렇게 전집 번역이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놨죠. 아 근데 그 루터 전집 가운데서 루터 제가 성경 신학자라고 그랬잖아요. 1535년부터 45년, 34년부터 45년까지 11년 동안 루터가 생애 마지막은 창세기를 강해요. 자그마치 11년을 강해했으니 전집 가운데서 이제 루터스 워크 영어본으로 보면 55권 가운데 창세기 강해만 8권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죠.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루터 거 안 볼 수가 없어요. 루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또.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일평생 강해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종교개혁 진리를 발견해서 그거 갖고 저 종교개혁하고.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성경신학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솔라 그라티아와 솔라 피데 이 부분을 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루터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그 중세에도 믿음을 강조했고 뭐 은혜를 강조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발견한 칭의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세 루터 당시에 유행했던 중세의 유명론의 칭의론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하고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중세에는 이제 딱히 칭의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얘기하면 7개의 성례 그거를 다 일평생 다 참여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이 그 지성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유명론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유명론 신학 체계에 이러한 칭의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Justification by divine fiat. Fiat은 이제 라틴어도 되고 영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인 거예요. 자,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 그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한 건데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납으로 주조됐고 하나는 이제 금으로 주조됐죠. 금으로 이만한 코인이면 얼마나 할까요 요즘? 그럼 한 돈 정도 하면 얼마나 돼요? 10만 원 넘죠. 요 납은 뭐 한 뭐 천 원이면 이건 한 10만 원. 엄청나게 이제 가치의 차이가 있겠죠. 중세 시대에도요 화폐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이제 쓰이는 화폐의 용도하고는 조금씩 다르게도 쓰였지만, 근데 이제 중세에도 뭐 IMF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이라든지 국가 위기 상태가 되면 가끔씩 왕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그 이제 그 화폐에서 금 다 나라에서 가져가고 내일부터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납화는 이 납 동전은 금화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 원이면 내일부터는 이게 10만 원으로 거래하고 이거 거래하는 거를 거부하는 놈은 다 갖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슨 손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전쟁 상황이 끝나면 나라에서 다 이거를 리딤을 해주겠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속, 뭐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용어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왕의 명령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납은 비록 납이지만 금화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유명론의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한 권력의 주권적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 안에서 이러한 칭의론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로마 캐톨릭은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루터가 가르치는 칭의론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러분 좀 다르네요. 다른 데 가면 비슷해요. 우리 신학생들도 비슷해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세요? 제가 야단칠까 봐 그러죠. 루터 여기 앉아있으면 막 야단치죠. 그래도 겉보기로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 학자들은 그 로마 캐톨릭의 중세 신학의 특히 유명론의 칭의론과 이 그 종교개 루터의 그 대화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이 이렇게 발달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루터가 알면 정말 길이 날뛰고 반대할 일이에요. 천만에요. 절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 비유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병자호란 때 떼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어머니, 딸, 아내를 다 붙잡아갔죠. 그리고 뭐 노예으로도 쓰고 욕도 보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민족적인 서름이죠. 이런 일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참 아픔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읽을 수는 좀 없겠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 잡혀갔던 여인들이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걸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환향녀죠. 근데 이제 요기에서부터 이 요기 이렇게 기원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몸을 더럽혔다라는 의미로 이제 비하한 거예요. 제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조선의 남자들이 얼마나 못났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그거를 얼마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환영하겠어요? 환영을 안 했대요. 몸을 더럽히고 오랑캐에게 더럽히고 왔다고.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어떤 게 기록에 남아있냐면 그 사대부는 이제 이혼도 함부로 못하나 보죠. 그래서 왕에게 우리 집안은 연료의 집안인데 이렇게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결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제 파혼, 이제 이 혼인을 무효화 시켜달라는 그러한 상소들이 이제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비참한 거죠. 참 못나도 그렇게 못났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온 게 우리 가문의 이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어머니, 딸, 아내를 내쳤어요. 내치는 집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재상들 가운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왕에게, 이 환향녀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러한 목소리도 물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이제 왕실에서 왕따였대요. 그 뭐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인조가 나름대로 좀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조가 이 모든 비극은 사실 짐의 부덕함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읽을 수 있냐면요. 요 홍제천에 가면 거기에 홍제천에 얽힌 뭐 슬픈 애환 뭐 이래서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 한양으로 들어오는 이제 홍제천에 그 중국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가서 몸을 씻고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만약에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왔는데도 뭐 오랑 계획이 어땠느니 어쨌든 이러면 내가 엄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좀 보니까 홍제천만 아니고 인조 때 그 조선의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몇 강을 지정해서 그걸 회절강이라는데 절개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하고 들어오면 과거는 묻지 않고 모든 잡혀가기 전에 누렸던 어떤 권리들을 회복시켜주는 걸로. 아, 그나마 인조가 우리 양반 그 남자들 자존심을 조금 세워준 거예요. 그거 참 슬픈 역사죠. 그 빼앗긴 것도 슬픈 역사인데 돌아온 걸 또 박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조선 남자들을 대표해서 여자분들께 일단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 남자들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돼요. 그 내용 저 좀 읽었어요. 이렇게 상소 올라오고 그런 거 막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럴 정도로 말이 안 돼요 정말. 근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죠. 왕의 절대적인 권리로 과거에 만약에 허물이고 죄라면 그거를 없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동전 예화보다 훨씬 좀 더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게 루터의 칭의론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죄 없다, 의인이다 선언하는 거.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해요. 루터가 있으면 앞에 납동전 예화와 이 회절강 이 예화, 인조의 예화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요. 예, 그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론의 칭의론에 있어서는 굳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한 권력으로, 능력으로 죄인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화는 언뜻 보면은 우리 개신교의 칭의론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첫째 날 의의 혁명 들었죠. 의의 혁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를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빚진 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돈 없이 탕감하는 어떤 모델에는 예화로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종교계에게 정수에 해당하는 의의 혁명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빠져도 해석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가 빠져있는 칭의론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칭의론에 있어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올게요. 이제는 말 그대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Theology of the cross pro nobis. Pro nobis 하면 이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과 또 목회자 후보생을 위한 그 루터가 실제 강의 시간에 사용했던 어떤 예화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531년 6월 30일 루터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루터가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1450년경에 이제 쾰른 대성당에 있는 그 이제 그림이에요. 아마 루터가 실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그림과 조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럽 여행하실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전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최후 심판입니다. 예,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재림하시죠. 그리고 묻 영혼들을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 지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마귀와 천사가 서로 영혼을 빼앗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거 봐요. 막 땡겨가잖아요. 여기 마귀가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천사가 땡겨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서 있나 봅시다. 우편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 이건 성모 마리아. 금방 아시겠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누구를 대표해서 서 있나요? 주로 이제 그 천국 가는 사람들 쪽에 서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은 뭐 줄 거 없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거는 신학생들도 거의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여기 왜 등장할까요? 심판의 판사로서 세례요한이요? 검사 역할로. 근데 왜 검사의 역할을 이렇게 받게 돼? 아니, 너무 잘 맞추셔서 혹시 그 다음 단계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 도끼 얘기 나와서 맞아요. 여러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사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영광의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죠. 근데 영광의 메시아, 하나님의 네이키드 글로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실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뿐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을 견딜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의 심판은 보기 전에 자기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실 메시아가 두 명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까지 신학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종도 있고 영광 다윗의 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벤 다비드, 영광의 메시아, 메시아 벤 요셉, 그런데 고난의 종으로 오는 메시아.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랍비 가르치는 거기 들은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랍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종말론 신학이 발달했냐면 두 명의 메시아가 오는 순서도 알았어요. 고난의 종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회복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 그럼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부활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제 가르침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고난의 종과 그 영광의 왕 그 두 개념이 있었는데 두 명의 메시아가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동일한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죠. 영광의 메시아로 와서는 아무도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그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더불어서 심판의 사역도 같이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한번 오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영광의 메시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끼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거의 어디 물어봐서 바로 맞힌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은요, 서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파리의 유명한 노트르담 사원이에요. 자, 13세기의 건축물인데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주로 계시고, 천사입니다. 양쪽에 서 있는 건 천사가 십자가와 여기 보면 그 십자가에 박았던 그 이제 그, 못을 이제 들고 있고요. 예수님인 것을 이제 잘 드러내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 왕관 쓰셨죠. The Queen of the Universe예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늘 천국으로 이끄는 길에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제 마리아가 있고 상대편에 역시 세례요한입니다. 서유럽의 모든 성도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통과하는 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무시한 심판의 주로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태어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무표정하고 엄한 판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정적으로 내가 이 무시무시한 재림의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도끼 들고 있는 세례요한이 아니죠? 마리아. 우리의 마음을 다 누가 도둑질해 가냐면 역시 성모 마리아가 도둑질해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잘 보이면 예수님이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중세인들의 삶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비록 정중앙에 뒀으나 그 마음에 닫힌 마리아에게 두고 산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종교가 여호와 종교로 유지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은 우리에게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복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둔 것처럼 중세인들의 마음은 누가 뺏어갔느냐? 그게 마리아가 뺏어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존재예요. 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평생을 살고 죽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루터의 어머니도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를 묵상하면서 안심하세요. 또한 교황주의자들의 온갖 오류로부터 벗어나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선행과 수도승들의 거룩함에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아, 이제 내가 죽는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다 죄인임을 아니까 뭐 하냐면 내가 그때 탁발 수도승 누구 왔을 때 시주해줬지? 그런 거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진짜 마음에서부터 마리아를 의지하고 수호 성인들 의지하고 내가 어떤 누구에게 착한 선한 일을 했던 거 그런 거 그냥 별거 안 되는 그거를 의지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조금 나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좀 많이 봐주면 천국 가게.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세인들이. 반면 우리의 구세주를 위로자가 아닌 가장 엄한 심판자여 폭군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그 결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자비와 위로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나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에게로 도망치도록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동정심과 선하심을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은혜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우리의 목회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을 부르고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신자에게 결코 엄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소하거나 위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가장 친근한 구세주여 또한 달콤한 위로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참목자로 불러야 합니다. 어머니, 이러한 진실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어머니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목회 현장에서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냐?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로널드 리커스라는 하버드에서 막 PhD 받고 오신 젊은 교수였어요. 그분이 수업시간에 얘기해 준 얘기 너무 인상적이에요. 장례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에는 누가 죽는다 그러면 난리,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연옥 가고 지옥 가고 이러니까 한순간도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유성사하고 뭐 이렇게 성체성사하고 고해성사 받고 기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휴, 이제 연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평생 교인들 잘 목양해서 98% 연옥 지옥 보내는 게 천주교예요. 솔직한 종교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 보험에 들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천주교 좋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늘 예수 믿어도 죄인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가르치어도 우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 중세의 장례식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무겁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직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돼요. 그냥 자매요.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 마지막이 바뀐 거죠. 이거 보세요. 어머니 죽음을 앞두고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삶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말고 여러분의 속마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사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착한 일 했던 거 하나님 좀 카운트해 주시죠. 내가 좀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헌금 많이 낸 거 이거 한번 카운트해 주시죠. 내가 개혁주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이거 하나님 카운트해 주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마찬가지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안타깝게도 나의 인자하시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아내 카테와, 그 아내를 애칭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카테와 자기 일평생의 동역자죠. 멜랑이톤에게 좀 더 친절함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일지라도 실은 내 아내도 땅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구주만큼 친절을 베풀지 못합니다. 저도요 무슨 위기 상황만 있으면 제 아내에게 카톡하고 이거 큰일 나서 아마 모든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평안의 닻을 우리는 아내를,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직장 동료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루터가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한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표현된 사랑으로만 보면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이렇게 이제 자책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범죄했을 때도 아유 예수님이 보셨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아유 예수님한테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구주를 두려워하는 나의 어리석고 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몹시 슬픕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구주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온유하고 인자하게 대하셨는지 그들의 약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얼마나 너그럽게 묵인하셨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조차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단도 치시지만 그게 정말 죽이려고 그러셨겠어요? 항상 너그러움과 자비함과 그들 용납하시는 그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더욱이 성경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친척과 형제와 자매보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관심을 대해주시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떠난 일입니까?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를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질투로 뭉친 마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좀 넘어지고 유혹에 빠졌을 때 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왠지 모르게 그러한 선한 자책이 들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나약함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마음을 주시지 예수님에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기원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랑톤이 죽을 때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멜랑톤은 정말 말 그대로 천재예요. 나이 20살에 교수가 된 사람인데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루터도 천재라고 하지만 루터보다 더해요. 근데 이제 멜랑톤만큼 일평생 그렇게 오해받고 시달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루터가 돌아가시자마자 멜랑톤에 대한 루터파 안에서의 이제 공격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다 오해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좀 평가가 틀렸어요. 오늘날 루터파의 제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과 제가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좀 루터파 안에서도 따뜻하게 평가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 멜랑톤은요, 루터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멜랑톤은 정말 일평생 학자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만 가르친 게 아니고 헬라어 수업에서 뭐 인문주의 교양 과목들 이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선생님은 십자가 신학을 가르쳤는데 얘는 굉장히 지성적인 지성주의로 변절했다 해서 아주 신학자라기보다 그냥 인문주의자 뭐 이런 이제 오해도 받았는데요. 사실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교과과정 개편하고 신학생들 죽도록 공부시킨 사람은 루터와 멜랑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했던 거고요. 이 크립토 켈비니스트, 이건 뭐냐면 켈빈의 첩자다. 그래서 루터파 안에서 루터의 성찬론과 우리 리폼대 성찬론, 이제 오늘 저녁 때 설교할 건데 거기 많이 다른데 이 켈빈의 첩자가 여기 들어왔다. 근데 그거는 실제 루터의 성찬론이 루터, 우리가 순수 루터파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잘못 해석하는 게 많고, 루터의 정말 성찬론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 개혁파의 성찬론과 충분히 대화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멜랑턴이 했고, 그건 켈빈도 그런 확신을 했어요. 불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세대에 처음 아직 미숙할 때 많이 싸웠지만 2세대, 3세대 가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분명히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해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멜랑턴은 개신교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캐톨릭하고도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대화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크립토 켈비니스트라는 이제 켈빈의 첩자다 뭐 이런 이제 오해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캐톨릭, 얘는 캐톨릭이죠. 이거는 정말, 정말 이것 때문에 멜랑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멜랑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1546년에 루터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의 수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 군대가 이 슈마칼덴 동맹이라고 이제 루터파 개신교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개신교가 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5세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상황은 30년 전 이전으로 돌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게 1548년이에요. 그래서 아흑스부르크 인테림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군사 독재예요. 군사정이 이제 딱 세워지면서 3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겠다는 건 1517년 이전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종교개혁 시작해서 30년, 이제 한 세대 겨우 정착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군사적 패배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사실 모든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사항전하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크니까 황제는 원래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죠. 신학에는. 불렀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미치고 날뛰네? 그러니까 그걸 포도주 먹고 싶어요. 포도주. 이제 부관이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뭔데? 그러니까 후스가 그것 때문에 화형당했잖아요. 성만찬 할 때 왜 포도주는 안 주고 그거 떡만 주냐? 그래서 그러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지만 우리 민중들에게는 그거 포도주 주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성직자들은 왜 이렇게 기리기리 날뛰는데? 그 장가가고 싶어서 그래, 장가. 그래서 얘네들이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장가가고 싶구나. 그러면 결혼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두 개 카드. 성직자의 독신제도 폐지해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그 다음에 일반 민중에게는 포도주 주겠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양보하고 나머지는 다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이제 억스부르크 인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는 돌아가시고 멜랑턴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장가 가고 포도주 먹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주면 우리가 최대한 양보하고 결사항전하지 않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 가르치겠다. 물론 그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고 로마 캐톨릭은 우리 뭐 성경에 위배되는 거 가르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회색지대예요. 그래도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양보 못한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세 번째, 미사는 희생 제사라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미사 개혁. 요 세 가지가 정말 정말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이것만 우리에게 보장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심지어는 교황제도, 칠성사제도 이런 것까지 다 양보할 수 있다. 그게 멜랑턴의 카드였어요. 근데 그거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맺어진 협정이 1549년에 라이프지 인테리미, 라이프지 이제 협정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요. 참 재밌죠. 나름대로 선방한 거예요. 근데 1552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죽은 줄 알던 슈마칼 대통령이 전쟁을 해서 한 판승, 명랑 뭐 해전처럼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를 완전히 패퇴시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한 장군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어떻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도 이거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먹히겠다 해서 나온 것이 1555년 아옥스부르크 평화협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퀴스 레기오 렐리기스 레기오. 그 말이 원칙이 뭐냐면 그 통치자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로 된다 해서 루터파의 종교를 합법화시키죠. 1555년에 옥스부르크 평화회의가 딱 결성되면서 제일 먼저 작업이 뭘까요? 멜랑턴 때려잡자. 저 변절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막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일 있잖아요. 친일파 지금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랑턴이 회개했어요. 그러나 세대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제 멜랑턴 입장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그의 어떤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순수 루터파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순교하지. 왜 거기서 그 타협은 하고 난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일평생 시달렸죠. 그러니까 멜랑턴의 삶은 좀 불쌍합니다. 일평생 시달렸어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고 저 변절자. 근데 훌륭한 학자입니다. 예, 훌륭한 학자예요. 이 멜랑턴이 드디어 돌아가세요. 4월 19일 날 1560년인가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이랬어요. 자녀 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혁명 1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매스컴에 다 나오는 거죠. 멜랑턴이 정말 뜻깊은 말을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펜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펜을 가져오라 그래서 글을 탁 쓰는데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 우리 스승의 입에서 펜을 가져 꼭 한 말이 있는 거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첫 번째 죽음은 내가 무엇이 좋으냐? 이 죄악 맞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나 그게 너무 좋다. 두 번째는 정말 이 세상의 신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독교의 그 진리의 신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가슴 벅찬다. 세 번째는 이 무익한 신앙 논쟁들과 거기 얼마나 시달렸어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나는 좋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소개해 줬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생각입니다. 우리 큰아버님도 여기 계신데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풍으로 좀 고생을 하셨고요. 어느 날 제가 아주 초등학생 때인데 그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 고모들 또 이렇게 큰아버지, 저 둘째 큰아버지 다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모이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저도 제가 할아버지한테 천자문 떼고 저기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훈장 선생님이어서 아주 무서운 게 이제 한자 가르치시고 한학자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 근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자녀들 다 모인 데서 붓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붓을 가져왔는데 촥 쓰셨는데 저도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붓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근데 어쨌든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산 신앙의 교육에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죠. 막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도 좀 있겠지만 기도하시고 말이 안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야 남잖아요. 요즘은 녹음하면 되나?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멜랑턴 얘기하면서 잠깐 제 그 얘기를 좀 나누면요. 제가 21살 때 그 척수에 종양이 있다고 이제 그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MRI 우리나라 3대밖에 없을 텐데 MRI 검사도 하고 해서 그 처음에는 하나가 발견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수술해서 조직배형 검사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거의 뭐 80-90% 저기 악성 종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군대 훈련 받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기록에는 튜머러스 악성 종양으로 됐어. 제가 군대 면제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 같은 모셔오라. 그래서 이제 처음 병원에서 이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병원에 이제 갔을 때 MRI 촬영하러 갔을 때 그 이제 CT 찍은 거 보고 이렇게 그 의사가 이건 이제 튜머러스하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처음에는 어머니만 모시고 가서 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냥 그때 아산 그 병원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으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힘든데 아버지가 이제 따라 나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앉으셔갖고 원래 두 분이 다 신앙이 좋은데 자식이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공을 보시면서 눈에서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약간 헛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20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니 나도 마음이 힘든데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 딱 부딪힐 때 순간 좀 당황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수술은 5월 8일 날 하고 이게 3월 20일인데 그 한 달 어간에 그 아버지가 이제 저를 양복을 이렇게 이거 다 새 양복이 양복을 사 입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공원들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필름 전상하는 거거든요. 40통을 찍어요. 40통. 저희 집에 가면은 예전에 지금 뭐 다 뗐지만 제 사진으로 김일성, 김정일처럼 도배를 했어. 이따만한 왜 이렇게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면 죽으면 사진 남겨달라고. 부모님들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 얼굴 그래도 좋죠? 제가 이 그 좀 마음에 이렇게 둘이 우리 할아버지 묘에 가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뭐 먹고 싶냐 그래서 피자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큰 거 제가 금식하시느라 두 분은 안 되죠. 제가 혼자 다 먹고. 이제 나름대로 평화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간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확신도 주시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위기의 상황에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을 실제 주느냐를 이제 제가 젊을 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퍼타이저. 저는 사실 이제 열몇 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두 개가 서로 인과관계가 없고 따로따로 한 20년 하나 큰 종양이고 하나는 뭐 이제 양성이었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술은 크게 하고 좀 고생했지만 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우리 아들 요 16개월 때 이제 랭거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희귀한 병이에요. LCH라고 이렇게 하는데 백혈구 중에 랭거한스 셀이 이상 증식하는 건데 뼈 하나가 다 녹아 없어졌다 그랬죠. 사진 찍었는데 뼈 하나 팔뼈 이렇게 치킨 윙 시키면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뼈는 없어지고 위에 것도 의사가 뭐랬냐면 새우깡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아슬아지니까 사진 찍자마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치료받았는데 얘는 정식으로 이제 진짜 암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했죠.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낭떠러지에 미실까 하는데 이게 미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의사가 와서 사형선 가고 딱 나가니까 그게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이제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핸드폰 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이 최영순 지금 목사 됐어요. 우리 친구예요. 우리 신학교 동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아들 팔 부러졌다고 학교에는 제가 며칠 못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금요일 날 자기 큐티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저에게 전해주라 이런 강력한 어떤 충동을 느껴서 쑥스러워서 직접 전화는 못하고 이렇게 음성 메시지로 남겨준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이제 붙드시미로다. 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지금 아시는구나. 원래 실족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실족 했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를 했죠. 우리 예 멜라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제 좀 편한 마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현상교회 수련회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고열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담도 암 판정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그 저희 아버지 있는 데서 그때 이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눈짓으로 오라 그래요. 아버지 모르게 제가 의사 쫓아나갔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담도 암 확실하다. 근데 이제 그 담도 암은 너무 이제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하고 일기냐기냐 상기냐 제가 이제 물었더니 그건 의미가 없고 내일 수술 시술하는 거 그나마 그게 좀 성공하면 한 1년 정도 사시겠다. 얼마나 그 청천벽력 같은 정말 이게 하늘이 갑자기 순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인 거 아니까 이제 자녀들이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저만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그거를 환자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저를 따로 불러내서 굉장히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 고마운 의사죠. 그래도 이제 한국의 정서대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마음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메시지 지금 의사가 한 거를 메일을 붙였는데 저희 형이 약간 기인이셔가지고 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할 수가 없고 늘 옆에 어머니, 형수 있으니까 있을 땐 얘기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야 이거 현상교회 수련회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이제 마음도 좀 힘들고 그날 밤을 이렇게 밤을 못 자고 속으로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이었죠. 새벽 1시 반쯤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이제 생각에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이 모든 통제권을 주시는 게 맞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1년이란 얘기만 빼고 그냥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내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야, 내가 오래 살아야 뭐 90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정도 먼저 가는 건데 아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동안 많이 사역했고 또 누렸고 누릴 것도 많이 누렸고 전혀 뭐 이렇게 삶에 그렇게 애착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머니에 관해서 또 몇 가지 손주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더 보내지 못한 건 좀 아쉽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리뷰하고 그날 밤새 하도록 3시간 정도 부모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편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치료에 또 호전이 될 수 있는 그 여지도 또 생겨서 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수련회 인도하라고 이번 주간이 아버지 그 주치 휴가 기간이에요. 어차피 병원에 없고 또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도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도 이렇게 좀 벌어주시고 또 처음 진단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것으로 또 의사가 또 이야기해서 마음도 조금 편한 상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건 늘 옆에 있잖아요. 십자가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붙잡을 때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신자가 가지는 이 세상에서 특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 그 의사 선생님이 일반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당황했던 거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바로 얘기했었어도 아버지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을 수용하시고 또 저도 그 옆에서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존경스럽다, 참 멋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또 마칠게요. 이제는 십자가 신학, 목회자 후보생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생애 10년은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 이렇게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창세기를 10년 동안 강해했어요. 창세기 36장 강해에 실제로 루터가 이 예화를 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에어프루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혹시 나오나? 예. 실화래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루터가 공부했던 그 에어프루트 도시 지역에 아주 부잣집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주 10대 아주 그냥 말썽쟁이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그 방을 하나 두고 가사 도우미 여학생을 하나 놓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 가사 도우미가 와서 이제 살면서 집안일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의 증언에 따르면 품행이 방정하고 그 사람이 괜찮았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망나니 아들이 여기엔 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밤마다 이 여자에게 추근덕돼서 같이 동침하자고 그냥 그거를 추근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바로 그 주인집 아줌마한테 그걸 이제 일러바쳤어요. 당신 아들이 나를 자꾸 성추행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열을 받았죠. 이 기회에 아들의 버릇을 좀 고치기 위해서 그 가사 도우미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가 좀 플랜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뭐 다음 주 수요일 밤 12시에 밤에 오면 몸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가사 도우미는 이제 무대에서 빠져요. 이야기에서 이제 빠져요. 그 돌려보내고 그날 그 자리에 그 엄마가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뭐 불도 없으니까 아들이 와서 이놈의 새끼로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빠도 없이 지금 자랐는데 좀 반듯하게 키워보려고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젊은 엄마죠. 그 밤에 이제 아들 방에 가가지고 그 날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막 흥분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고해 신부에게 이 여자가 이제 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잠시 마귀에게 이렇게 홀렸던 것 같습니다. 그 10대 자기 아들이 남자로 느껴지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잠을 잤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촌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딸을 뭐 고아원 같은 데 이웃 마을에 보내서 거기서 키우게 돼요. 그래도 이제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간간히 듣다가 그 애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녀처럼 아까 말한 가사 도우미처럼 다시 불러드렸는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뭔가 끌리는 게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가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요 그 여자의 자기 딸이면서 모르죠 그 사실을. 홀딱 빠져가지고 막 둘이 연애하는 거예요. 그 딸도 또 잘 따라요. 엄마가 그냥 너희는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이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둘이 영어로 eloped 둘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 예식을 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일평생 이게 마음의 짐이죠. 나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가 이 죄짐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컴패서 에어프루트에는 컴패서에게 찾아갑니다. 이걸 다 고해해요. 고해하니까 고해 신부가 앱솔루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면서는 못했어요. 이런 일은 매뉴얼에 없는 얘기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무언가 원래 이제 룰을 깬 거예요. 절대로 들으면 죄를 어디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반 우리로 얘기하면 일반 법정으로 이 케이스를 비밀리에 올려보냈어요. 이거는 왠지 모르지만 일반 법정에서 무언가 형량을 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케이스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게 됐어요. 일반 그 법률가들이 이렇게 볼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이게 그 고소인인지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일반 세속법에 따라서 처벌할 게 아니고 신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에어프루트에 있는 신학자 자문위원단에게 이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도는 거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 그 여자를 소환했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자기 그 딸도 모르고 하나님과 저만 압니다. 두 번째 질문. 그들이 나가서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그 합법적으로 결혼한 거냐? 아니에요. 신부님 모시고 정식으로 혼인 성사를 올린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덮고 가자. 이거는 너 일평생 너 죽을 때까지 그냥 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죄짐을 지고 있다가 고해했기 때문에 자매에게 앱솔루션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면 선언을 받고 이 여자는 죽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한 마틴 루터의 논평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것 없다. 사실 이 세상은 마귀와 우리 사탄과 우리의 전쟁 상황인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수 하나 잡은 거죠. 이거 한번 잘 까발리면 이게 그 여자도 지옥 보낼 수 있고 뭐 살인 사건이 날 수도 있죠. 뭐 누가 자살 사태가 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막 돌 던져서 또 폭력 사태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뭐 이단 화형시키듯이 그럴 수도 있겠죠. 최소한 여러 때리고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신학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결국 아무도 지옥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어요. 신학생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목회 현장으로 파송되기 직전인데 목회 현장에서의 너희가 직면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 너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의 현장으로 너희가 들고 가는 나가는데 너희가 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떠한 죄악의 그 더러움과 그 파괴력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 앞에 앉아있는 자식이라도 목을 닫고 천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다. 그거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요즘은 값싼 복음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복음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지만 루터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너희들 아끼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치유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루터가 신학교 강의에서 두 번째예요. 어떤 여기도 부잣집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일곱 있어요. 죽기 전에 고해 신부에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곱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내 죽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이웃집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낳았는데 무엇에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냐면 그 일곱 아들이 다 똑같이 내 남편의 자식이 아니네도 남편의 유산을 다 받아서 상속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때도 컨페서가 바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여러 차례 걸친 상담 끝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됐다 해서 이제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아들 일곱을 다 모았어요. 야 사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얘기 못한 게 있어. 엄마가 한때 실수로 이러한 실수로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너희 일곱 중에 한 명 있어. 그 엄마는 이거를 신부님께 다 고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지금 이제 천국 간다. 엄마 죽는다. 근데 엄마의 유언이죠. 지금부터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일곱 명 중에 누가 걘지 서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산 상속 일곱 명이 똑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아들들이 엄마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고 일평생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이거에 대한 루터의 논평, 그것도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고의 신부가, 성직자가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까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잘 핸들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잘 적용을 시키고 이것도 잘못했다가는 풍비박산 날 거 아니에요. 뭐 몇 사람 또 다치고 상해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지옥 갈 마귀가 몇 명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교회가 목양을 잘하고 상담을 잘함으로 결국 다 천국 보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예화로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제가 제 한때는 제 컴퓨터에도 이렇게 늘 써놓고 다녔던 거예요. 라트모스 반박하는 글에서 가슴에 너무 와담아서 그냥 라틴어 원전으로 읽을게요. 데우스 하나님은 non fictus. 픽토스가 이제 fake, 영어로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not 가짜, said가 but이에요. but 진짜. 하나님은 non-fictus said veros peccatores, veros peccatores 진짜 죄인이란 뜻이에요. salvos facit, 이거는 make salvation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을 구원하신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할 때 서로 죄인인 척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죄인이 아니고 진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만나고 진짜 죄인을 만날 때 당황하면 안 된다. 이런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 불러낸 거 아니겠어요? 죄인 아닌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도 중요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Non fictum sed verum peccatum. 이건 뭐겠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죄를 mortificare docet. 도케트에서 이제 여기 다 걸리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mortification. 이게 뭐예요? 죄 죽임. 청교도 신학에서 많이 발전시킨 거죠. 죄 죽임.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죄 죽임. 진짜 죄와 더불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진짜 죄인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도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거하는 그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존 웨인이 이 mortificare, 이 mortification 갖고 착한 권을 썼잖아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존 웨인 선생님이 이 mortification,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에 있는 10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를 살펴라.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끝나면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교회, 무슨 성가대 모임 이런 데로 약속을 잡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전략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당신을 괴롭히는 자가 가진 죄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라.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악의 이 달콤한 어떤 죄를 잠시 짓는 것에 정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존 웨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죄는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정말 부장검사 되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유명한 사람 됐는데 단 한 번에 뭐 이렇게 돈 받은 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일평생 목회 잘하다가도 단 한 번에 이성적인 스캔들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왜 짓냐는 거죠.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도 짓는 게 죄예요.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죄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깊은 양심으로 죄를 느끼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려서 되겠어? 이게 죄에게 내가 신앙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실 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라 이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해라. 어떤 죄들은 사람의 자연적 기질에 깊이 뿌리내고 있음을 인식해라.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욱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과 죄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을 예방하라. 처음 죄의 유혹을 느낄 때 결사적으로 대안해라.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내 친구 10명 중에 9명은 다 아는데 뭐 난 이 정도. 아니요.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코끼리가 코 이렇게 들여놓으면 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결사적으로 대응하라. 하나님의 위엄에 탁월함을 깊이 묵상하라. 현상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미함과 위엄함과 그 위엄과 그 어미하심을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많이 거절할 수 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동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결코 자신에게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사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실존 가운데 느끼는 그 죄와 더불어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투쟁하고 싸워라. 이게 이제 청교도 또 개혁주의 성화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마틴 루터의 아까 그 진술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10분 갔어요. 예, 아주 많이 미안하진 않고 식사시간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그 십자가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마지막 그 말이 저희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죠. 나도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셔서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정말 우리 삶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죄와 더불어 실제적인 죄와 더불어 또한 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결단을 내리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평생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